한국에서 연이어 두 건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어제 오전 8시 27분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3.5와 4.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흔들림의 정도를 의미하는 계기 진도는 충북을 기준으로 최대 5로 측정됐습니다. 계기 진도는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어 경북에서 4, 강원과 경기, 대전에서 3, 서울 등에서 2로 측정됐습니다.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것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특히 한국에서 진도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올해가 처음이며, 지난해 12월 제주 서귀포 인근 해역에서 4.9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가 대북 제재 단속을 위해 한반도 인근 해역에 호위함을 배치합니다. 호주 해군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북한 향발 화물에 대한 불법 환적을 억제하고 감시하는 지원 임무를 위해 호위함 아룬타함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2018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아르고스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이 작전을 위해 호위함을 배치하는 건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유류를 건네거나 편사석탄을 넘겨주는 이른바 선박 간 환적 행위를 벌여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거나 넘겨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호주는 미국, 뉴질랜드,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7개 나라와 함께 호위함과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환적 선박이 자주 출현하는 해역에서 다국적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가 또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어제 9월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전년도 동월 대비 6.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8월에도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어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식품과 연료비를 제외한 9월의 핵심 물가 상승률은 5.1%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광범위한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언론들은 이 같은 물가 지수가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상승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7월에서 9월 미국인의 임금 상승률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 상승한 점을 강조하며 미국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9월 소비자 지출은 전달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가 자택에서 괴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AP 통신은 어제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펠로시 의장 부부의 집에 42세 남성 데이비드 데파페가 침입해 폴 펠로시를 둔기로 폭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파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현재 살인 미수와 노인 폭행 등의 혐의로 구금된 상태입니다. 82세인 폴 펠로시는 이 사건으로 머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대파페가 펠로시 의장을 찾아다니던 중 남편과 맞닥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펠로시 의장을 찾았다는 점에서 펠로시 의장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제22호 태풍 날개가 강타하면서 4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어제 필리핀 당국은 남부 지역에 상륙한 날개로 인해 발생한 홍수와 여러 건의 산사태로 4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필리핀 당국은 사망자 수를 72명으로 집계했지만 현장 상황을 추가로 파악한 뒤 45명이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민다나오 방사모로 자치구 내무장관은 이번 재난에 미리 대비했지만 안타깝게도 예상보다 많은 폭우가 쏟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7에서 최고 18도로 예상됩니다. 함재였습니다.
클래식 음악회에 가면 대개 덩그러니 비어있는 무대를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공연이 임박하면 악기를 든 연주자들이 나와서 자리를 잡고요.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악장인 제1 바이올린 주자의 주도로 서로의 음을 맞추는 튜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악기에서 관악기, 건반악기와 타악기, 앞과 뒤, 또 좌우에 배치된 모든 악기가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또 관객들은 무대를 가득 채운 악기와 연주자 등 오케스트라의 구성도 살펴보게 되는 공연을 즐기기 위한 마중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의 음악여행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오늘 클래식 음악 여행은 멋진 오케스트라 무대를 떠올리면서 들어볼 작품으로 루드비 반 베토벤의 제2번 교향곡 준비했습니다. 리장조 작품 번호 36의 4악장 알레그로 몰토 매우 빠르게입니다. 토머스 비첸 바트경이 이끈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2번 4악장 토마스 비첸 바트경이 지휘한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1802년의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기병이 아주 심했던 시기로 추정을 하는데요. 절망에 자살도 생각했다는 바로 그 시기에 만들었는데 베토벤의 음악적인 표현은 그 어느 때 작품보다 힘차고 또 희망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악장 구성이 보통이었던 당시 교향곡 작곡에 베토벤이 4악장 구성을 선택하면서 베토벤으로부터 교향곡의 새로운 전통이 시작됐다고도 합니다. 오늘 시간을 여는 말로 오케스트라 악기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베토벤의 교향곡 들으시면서 무대 앞자리에 자리한 현악기, 중간 부분의 관악기, 금관악기, 그리고 덩치가 큰 이 타악기의 소리 구성과 흐름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 흘러가듯이 악기들이 등장하고 또 빠져나가고 가늘고 굵고 얕고 깊이 있는 소리가 어우러지는 음악의 하모니. 이 현대 오케스트라의 이런 악기 배치 규칙은 10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태어난 미국의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이끌면서 최고의 음악을 구현할 수 있는 악기 배치를 고민하고 실험을 해서 지금의 이 악기 배치 규칙이 만들어졌답니다. 바이올린은 보통 20여 대가 되죠. 이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활이 일시에 움직이는 그런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고려를 했고요. 큰 바람소리 내는 금관악기는 또 그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악기 수는 적게 하고 또 자리는 맨 뒤로 배치를 했습니다. 선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연주자들도 서로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한 결과가 지금의 전통이 된 겁니다. 주말의 음악여행 고전음악 클래식의 깊이와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대음악가 사무엘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14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 클래식 음악 하면 좀 정통의 고전음악과는 다르게 실험적이라고 할까요? 좀 전위적인 표현이 많은 편인데요. 현대 음악가의 브람스라고도 불렸던 바버의 작품은 정적이면서도 또 화려한 선율의 특징입니다. 듣기 편한 음악을 하면 안 될까, 만들면 안 될까 하는 것이 바버가 추구한 음악 세계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버를 신낭만주의 음악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버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14의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그리고 세이지 오자와가 이끈 보스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어느 천재 수학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1994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학자 존 포브스네쉬를 주인공으로 2001년에 론 하워드 감독이 만들고 배우 러셀 크로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뷰티풀 마인드입니다. 영화는 1940년대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시작됩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에 시험도 보지 않고 입학한 학생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 궁금증을 사는데요. 바로 웨스트버지니아 시골 출신의 존 내쉬. 유리창이든 어디든 닥치는 대로 혼자만의 연구에 빠져 있습니다. 술집에서 한 여성을 두고 남자들끼리 내기를 하던 상황에서 떠올린 아이디어로 유명한 경제 이론을 세워서 스타가 된 내쉬. 남다른 실력의 MIT 교수가 된 내쉬는 냉전시대 소련의 통신암호를 해독하는 프로젝트를 맡습니다. 그의 물리학 수업을 들었고 또 데이트 신청에도 적극적인 학생 엘리샤와는 연인이 되는데요. 학교를 다니는 내내 가까이 어울리는 친구도 없이 늘 혼자였던 내쉬에게 잘 통하는 친구가 되어준 룸메이트 찰스 이후에 말을 걸어주고 또 다가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즈음 내쉬는 윌리엄 파처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비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알게 됐는데 자꾸 더 비밀스러운 일을 주고 또 아무도 모르게 일을 처리해야 해서 주위를 살피는 내쉬의 시선이 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아내 엘리샤는 남편의 행동을 더 유심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치료를 권하는데요. 내쉬의 룸메이트 찰스, 비밀 공작 요원 파처, 모두 내쉬의 조현병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던 내쉬의 망상 세계가 깊어졌습니다. 엘리샤의 노력과 치료에 증세가 좋아지고 있다는 희망도 잠시였습니다. 내쉬는 목욕을 시키던 아기가 물에 빠진지도 모르고 망상에 빠지고요. 그런 자신을 다그치는 엘리샤를 총으로 쏘라는 환각 속의 목소리가 내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내쉬는 또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찰스와 파처가 보이지만 그래도 그저 말없이 주변을 맴돌고 있을 뿐인데요. 어느 날 내쉬 앞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내쉬는 또 다른 망상의 인물인 줄 알고 주위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보이냐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은 환상이 아니라 내쉬에게 노벨 경제학상 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장조 작품 번호 331의 1악장입니다. 아내 엘리샤가 주는 약을 받아든 내쉬. 곧장 먹은 척하고는 책상 속에 감추는 장면에 이 음악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피아니스트 모레이 페라이어와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들려드립니다.
Thank you.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의 주말의 음악 여행 듣고 계십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마리아 카스텔루오보 테데스코의 로만세로 기타노 집시의 발라드 작품번호 152의 1 발라디아 델로스 트레슬리우스였습니다. 기타의 연곡 연주가 그레고리 뉴튼 또 미국의 지휘자 피터 루텐버그가 이끄는 로스앤젤레스 체인버 합창단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크 시대 독일의 작곡가 요한 카스파르 케르의 오르간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르간 연주자였던 아버지가 있었던 덕에 어릴 때부터 또 음악에 오르간의 연주의 탁월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당대 최고의 음악가를 의미하는 궁정악장이 돼서 또 후세 음악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남겼던 음악입니다. 요한 파헬벨 그리고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프레드리 헨델도 이 케르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쉽게도 케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작품들은 대부분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작품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르간 곡은 종교 성악곡들이 많지요. 헨델 작품을 대표하는 푸가나 토카토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카스파르 케르의 칸초나 5번 C장조, 네덜란드의 오르가니스트 구스타프 레온하르트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오늘 클래식 음악은 프랑스의 근대 작곡가 에릭 사티의 주데브입니다. 영어로는 당신을 원합니다. I want you라는 뜻인데요. 왈츠풍의 샹송으로 또 대중적인 인기도 끌었었는데 부르는 성악가의 목소리나 표현에 따라서 또 다양한 느낌으로 전해지는 사랑의 멜로디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소프라노 레진 크레스팽의 목소리와 프랑스의 피아니스트 필립 황트로몽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주말의 음악 여행, 다음 시간에도 고전 음악 클래식과 함께 세상으로의 여행 준비하겠습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